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대학 있죠? 그 UCLA.
네.
UCLA 대학에서.
네.
야식과 기억력에 대한 상관 연구를 연구했대요.
아, 재밌는 연구를 했네요.
예, 근데 밤늦게 뭘 먹으면.
네.
뇌 속에 있는 그 해마라고 하는 반응이. 엄청 더디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력이 더디게 된대요. 빨리빨리 팍팍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해마의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기억력이 더디돼서.
네.
그러니까 기억력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될 것 같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절대 이 실험의 결과로 보면은 야식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력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뜨끔했어요. 제가 사실은 남몰래 야식을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 해, 두 해가 들어갈수록 야식은 정말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더 일찍 자고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3과 전 세계적인 반역과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는 전 세계적인 반역과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지난 1과와 2과의 교과에서는 이 하늘에서 처음 죄가 어떻게 시작됐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이 땅에서 어떻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전개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아, 불행하게도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씨를 이 땅에 뿌리게 되었죠. 그 단 한 번의 실수인데 그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 아주 짧은 시간,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행위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저주와 불행을 이 지구상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네, 뭐든지 그 선택의 순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결과가.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지구에 시작된 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주 교과에서는 한번 시작된 이 죄악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전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고 무서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반역의 행위와 결과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요셉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이죠. 창세기 속에 나타난 인간의 반역의 모습과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이번 교과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담부터 요셉은 창세기의 시작과 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반역의 모습과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또 구속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18장 15절 주민 있는 형제들 나누어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뭐 제목처럼 이제 오늘 교과에서 1월 교과에서 우리가 처음 공부해 볼 부분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자녀들, 즉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웬만한 분들은 다 알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통독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은 항상 읽거든요.
그렇죠.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 예.
이제 아담과 하와는 비록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사실 소망 없이 쫓겨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고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쫓겨날 때는 좀 속상했는데
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겠죠.
그렇겠죠.
네. 네.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담과의 생애는 아담과 하와의 생애는 그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는 생애였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 주실까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죠.
첫 아들을 낳을 때 그래서 가인이라고 네. 줬나 봐요.
그렇죠.
네. 영어로 하면 gain, 네.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얻었다 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그 영어가 히브리어에서 왔나요? 히브리어 뜻도 카인이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영어로 개인이라는 뜻이겠죠.
발음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인이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속상했나 보네요. 네. 부모로서.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불순종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을 보면서 그들의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렇게 지은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뭔가요?
아벨은 이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헛되다가 아벨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보니까 영 아니라서
그렇죠.
둘째는 키워보니 헛되다 이런.
네, 아벨 사실 아벨 헛되다라고 자기 자녀를 이름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이름의 뜻만 봐서는 정말 죄인이다.
네.
뭐 그렇죠?
그렇죠.
예, 뱀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첫째 가인에게 가졌던 그 기대가 산산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고.
네.
그렇죠. 예, 아벨은 이름으로 네. 보면은 이제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영 생활은 반대였는데.
사실 어쩌면 그런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헛되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이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소망 없고 기쁨 없는 그러한 인생의 헛됨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소망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인류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들에게 소개해 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제단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린 양을 잡아 제단을 제사를 지냄으로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도록 그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네,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아마 이것을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네. 교육 그대로 가인과 아벨은 이 약속의 후손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쳐 줬겠죠. 아담.
그럼요.
네.
네, 그것에 아마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제 가인은 그러한 가르침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도 제단을 쌓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물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의 형식이고 일상일 뿐이었지 정말로 그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늘 계시니까 계시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라니까 중심... 하는 것이지 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이나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이것을 해야 되는 진정한 의미나 뭐 네.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게 어떤 면에서 늘상 있어 왔던 형식이니까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도 안 되나? 하면 자기 임의대로.
그렇죠. 말하자면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가인 생각에도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잔인하게 네. 짐승을 죽여야 되나. 너무 잔인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예배만 받으실까?
네.
그냥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지. 네. 이런 생각으로 또 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네. 예배를 잘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네. 근데 이제 보면 아벨은 달랐거든요.
네.
아벨은 일단 죄악의 결과를 실감했고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죄를 대항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네. 표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양이 죽음에서 흘려야 되는 그 피의 대가를
그렇죠.
아벨은 너무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자기 새끼 양 같이 늘 가족처럼 아끼던 그 양을 죽이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가인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벨은 모든 애정을 다 그 양들에게 주었을 테니까.
맞아요.
자기 살을 깎는 듯한 그 아픔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오직 그 아벨이 드린 겸손한 제사만을 받으실 수 있었죠.
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제 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어느 한 부류에 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두 부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부류 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네.
한 부류는 간합하심을 받고 한 부류는 그렇지 못한 것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과연 그가 아벨처럼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인생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 안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네. 말이죠.
나의 구원의 중심이 네. 하나님의 피 흘림, 희생 때문임을 알고 그 피를 그분의 희생을 의지하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가인은 그럼 스스로 그냥 의를 얻으려고 스스로 예배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가인의 부류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든요. 여전히 교회에서 출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류는 죄에 대한 격렬한 투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건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 뿐이죠.
네, 종교 의식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때로부터 이 무서운 전쟁과 싸움이 그 이후를 살게 될 모든 인류에게 있게 될 것을 표상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마치 내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것만큼이나 정말 필요한 분일까? 아니면 어쩌다 예배를 드릴 때만 찾는 분일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을 나는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마 그러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우리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빨리 예, 아벨처럼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깨닫고 예수님을 참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인류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갈림길이 바로 이 경배 문제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예배를 드지 못하면 그거야만 가장 또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표상적으로 보여준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홍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이 땅에 시작된 선과 악의 싸움의 한 표상이었습니다.
네.
사단이 앞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서막이었던 것이죠. 아, 사실 이 아우의 피를 흘린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을 얻어받아야 하는 게 맞았었거든요.
모든 예. 사람 다 죽게 됐잖아요. 또.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가인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아우를 죽이고서도 사실을 가인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정신을 이제 품고 있는 그 가인에게는 사형 언도가 사실은 내려졌어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여전히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참 이상하죠. 이게 가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던 것일까요? 부좌선지자 78페이지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네, 선과 악의 대쟁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네.
뭐 하나님께서 사단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범죄했을 때 그를 심판하고 즉시 뭐 이렇게 사형시키실 수도 있었지만은
네, 없앨 수도 있었잖아요.
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용납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온 우주 앞에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의와 공의가
네.
사랑이
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하나로 어떻게 취급하는 거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과
그렇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를 가지고
네.
쓰라린 아픔이지만은 시간을 기다려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가인을 살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품은 인간이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시려고 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죄악의 번영이 이 노아의 시대까지 이르도록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통치하는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주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죠. 왜냐하면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그의 그 유전적인 성질을 그대로 물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아벨 후에 태어난 셋은 아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갔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가인의 후손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촉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죠. 이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이제 간격이 없어지고 이제 교류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네, 세속적인 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인스턴트 식품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맞아요.
집밥보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집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또 귀한 줄 아는데.
네.
겉으로 볼 때는 좀 화려해 보이니까. 맛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자,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인류가 급속하게 이제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네. 뭐,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최소한 뭐, 못 살아도 700, 800년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한 50년 공부해도 박사가 나오고 똑똑한데
네.
7, 800년을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지혜와 재능이 특출했겠습니까?
아, 한 분야에 100년만 공부해도 뭐 감당할 수 없는데
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한 10대가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앞에 10대가 같이 살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공부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맞아요. 지력도 지금 사는 사람보다는 뭐 월등하게 좋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현장 학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와 재능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죄의 깊이가 깊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네.
법도 모르면은 좀 그런데 법을 너무 잘 알면은
네.
법을 이용해가지고 범죄하면은 그 교묘함이
네.
뭐 가히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간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 가인이 사는 이 시대에는 사실 법이라는 것이 얼마큼 존재했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발 가인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죽여놓고
네.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사람 그러니까. 죽였다고. 이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굳어진 마음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기만 하였죠.
저는 사실 그 노아홍수 상황을
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네.
정말 웬만한 심장 가지지 않으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자유분방한 새들이나 짐승들이 무슨 교련 배운 것도 아니고 훈련 배운 것도 아닌데
네.
아니 이렇게 딱 줄을 서가지고 나란히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말세의 징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러한 놀라운 증거들을 보면서도 돌아서지 않았던 거죠.
영감의 네. 글에 보니까 참 네.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던데요. 예,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비난했던 것들을 이제 번복하기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예,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 믿으니까
네.
나만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죠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마음의 문을 계속 닫다 보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도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결과인데요. 결국 이제 8일째 되던 날부터 40일간 쏟아지는 그 비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켜야 하셨던 것일까요?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은혜의 시기였죠. 이제 가인의 후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역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죄악의 결과로 의인들까지도 삼키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물론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제 많이 잠재우시긴 하셨지만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뿐이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시간을 만약 더 줬다면 어쩌면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 의인들이 다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노아 홍수가 불가피했던 것이고요.
네, 사실
심판이라는
그렇잖아요.
것은
네. 사실 운전하다 보면 겨울철 운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눈 온 다음에.
네.
그럼 막 운전하면 어느새 보면 앞에 유리창이
네.
그 뿌옇게
네.
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히터를 켜야죠.
아니 워셔에 뿌려야지.
바깥에. 네,
네 바깥에 그 눈 네. 오는 날 달리면은 막 더러운 먼지가
그렇죠.
막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니까.
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워셔에 뿌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아홍수도 이런 거죠.
맞아요.
더 이상 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해져야 될 지구를 생각하시면서 물로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요.
네.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을 때 이제 심판이 이르는 거잖아요.
예, 돌이킬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예, 그 왜냐하면 그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의인들 때문이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더 주더라도 죄악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잠재우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노아 홍수의 목적은 온 우주 앞에 반역의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구주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도 이 세상에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이 분명하게 노아 때처럼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왜 심판이 또한 필요하게 되냐 하면 이제 그날에도 역시 악인들에게는 더 시간을 줘도 그들이 영원토록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의인들 앞에서 이제 죄악의 시작과 끝이 이제는 낱낱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미룰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죠.
네, 사단의 죄악이 뭔지 더 이상 이제 완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네,
돌이킬 여지도 없고.
그렇죠.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언젠가 그 일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때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악들을 분명히 소멸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지구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늘을 위협하고 하늘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소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그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방주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피난처를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홍수였는데요.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임박한 재림이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조롱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반역과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시대를 지나서 노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이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두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한 백성을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데서 이제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그 민족이 형성되고 세워지는 그 과정의 이야기 속에다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수히 많은 표상들과 예언들을 심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던 그 예수님을 오해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세우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표상학을 공부하면
네.
예수님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아들 된 분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계획되신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역사 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그 예언들,
네.
그 표상들 때문이잖아요.
혹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 표상학 공부하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남대국 교수님이 쓰신
네.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저기 뚝배기 방송에서 지금 연일 방송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시든지 읽어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데렐라 이야기와
네.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둘 다 공통점은
제가 좋아했던 이야기다. 뭐 이런 거?
둘 다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극명한 차이점.
차이점이 있죠.
네.
신데렐라는 동화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진짜 역사 이야기죠.
그렇죠. 실화죠.
네.
이제 그런데 왜 우리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우리가 실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순신 이야기는 실화로 받아들일까요? 이제
그건 당연하죠.
네.
저자가 역사학자고 네. 한 사람은 동화 작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신데렐라 이야기는 사실 역사가 기록한 게 아니고 신데렐라 이야기를 뒷받침해줄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 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신데렐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곳곳마다 기록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도 여러 역사의 기록을 남기셔서 온 인류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확실한 실화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인 것이죠.
예, 사실의 뒷받침,
네.
역사의 뒷받침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상기시킬
그렇죠.
수 있는 이유가 되네요.
네, 그런 민족을 탄생시킬 그 첫 시발점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특별히 반역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밝혀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간신히 이삭이 살았긴 했지만은
네.
거의 뭐 아들을 제물로 드린 거나 뭐
마찬가지죠.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엄청난 고뇌와 심적 고통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을 그 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애한을 우리는 정말 눈꽃만큼 일지라도 짐작이나마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라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참 겸손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아유, 나는 뭐 하나님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맞아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심정은 정말 어떤 언어로도 묘사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자신에게 주었는지 아브라함 알지 못했죠. 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전진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였을 때 그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굳게 신뢰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죠. 그리고 네. 또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활해서 딱 본 다음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조금 알 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축복은 정말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 당하는 고난은
네.
행복한 고난이고
그렇죠.
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고난이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보통 받는 고난은 다 의 때문에 받는구나 아니라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거짓말이나 뭐 이런 사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아무튼 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는데요. 어쩌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때로 이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여러 어떤 시련들이 이러한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불로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말이죠.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요소들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소들이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불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과 때때로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또 암흑이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당한 시련들, 시험들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시련이라는 것은 반역한 인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시편 청취자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지만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닥친 그러한 시련과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좀 쓰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련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꼭 승리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과 에서에게로 흘러가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죠.
네, 야곱과 에서가 네.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삭이 토스트를 잘 만들었대요.
아,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점심에 이삭 토스트를 먹고 지금 체해가지고.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삭 토스트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나 네, 보네.
급하게 좀 먹어가지고.
예. 어쨌든 이 야곱과에서의 어린 시절은 참 기여움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억지로
이
수습하고 네.
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네. 특별히 야곱의 삶 가운데는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성격이 확연히 달랐잖아요.
네. 네, 뭐, 피부색도 다르고, 네, 뭐 습관이나 삶의 특징도 다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은. 이제 야곱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갖고 싶었었던 것, 그것은 이제 장자의 특권이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냐면, 이제 장자는 모든 이 가정의 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후손이 장자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본인은 차자니까
그렇죠.
그 장자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일임할 수 있는
제사장.
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그 너무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의 반열로부터 그 장자로부터 얻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야곱은 정말 형이 가졌던 그 장자권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그런 장자의 특권을 에서는 정말 너무나 경시했어요. 경홀이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에서는 세상 일에는 관심을 많이 두고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귀한 특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쉽게 팔아버릴 만큼 그런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성을 알았다면
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면 너 제정신이냐?
그렇죠.
내가 만들어 먹게. 배고파도 내가 만들어 먹는다.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죠. 네,
이래야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그것은 사실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팥죽이 많았나요?
네.
아니면은 너무 맛있었나?
뭐 이런 거죠. 너 뭐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너 구원을 나한테 팔아라.
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냥 현실의 배고픔과 영적인 네. 것에 이렇게 주어질 기회, 선택 기회가 올 때
네.
거의 물질적인거나 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네.
표상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뭐 하늘나라, 뭐 재림, 뭐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반대로 진짜 배고파도 그런 건 안 팔아 먹을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죠. 하늘을 상속하고
차라리 내가 굶을지언정.
그렇죠.
굶어 죽을지언정.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결국 장자의 특권이 누구에게 흘러갈 것인지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거죠. 이건 이제 뭐 예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냥 보여주신 거.
두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을 다 그렇죠.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야곱도 이미 어머니에게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자기가 장자권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야곱이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순리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겠죠.
야곱도 사실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선한 목적은 참 좋았지만은
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좀 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언의 신에 보니까 야곱이 신앙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했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좀 부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네. 신앙에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류가 없으면 그 목적 때문에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맞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네.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참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이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실제적인 산 신앙, 산 믿음을 가지는 일이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이제 결국 그것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뭐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꾀와 계략을 가지고 장자권을 억지로 빼앗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았는데 형에게 돌아갈 것 없이. 그런데 그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가족을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밖에 남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가족과 하나님 앞에 반역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야곱이 형과 에서를 이제 도망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웠잖아요. 이제 그때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 깊은 절망과 막 고뇌와 이런 것이 불어닥쳤는데.
네,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고 하는 죄책감보다도 그렇죠. 하나님이 네. 나랑 이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거짓말한 나 같은 사람을.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방법이 그랬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네.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면 그거보다 더 큰 후회스러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는 야곱이 혼자
네.
그 광야에 누워갖고 자니까 들짐승도 무섭고 그런 거 고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니까 베개가
네,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잘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끊어짐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죄책감이 이제 그것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한 거였거든요. 영적인 고민인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무의미한 모든 행위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날 밤에 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날 밤 그 낙담과 고민으로 가득 찬 채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 반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인간 그 야곱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 가운데로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 꿈을 보여주셔서 이제 야곱은 비록 자신이 죄를 범했지만은 여전히 자신이 하늘에서 끊겨진 것이 아니고
네.
하늘과 이 땅의 교통의 창구가 열려 있음을 그가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연결돼 있구나.
그렇죠.
이게 은혜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사닥다리가 뭐 예수님인지 뭐 이런 거는 아마 그 당시에 그 꿈을 꾼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나 그가 적어도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않았 다라는 정도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다리가 연결돼서 본인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제 구속의 경륜에 대한 더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 연결해준 그 사다리와 같은 분이 구원자 곧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후손에 대한 생각이 더욱 또렷해졌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야곱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는 그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이해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명확한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늘나라 가면 야곱한테 좀 알려주죠. 뭐. 야곱 그 사닥다리 꿈 모르죠?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닥다리는 다름 아닌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매개체,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정말 당면한 이 어두움, 또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되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까? 반역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정말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기쁜 사실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입니까?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부인할 수 없는 또렷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기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예수. 아, 오늘 하루, 아니 영원토록 그 이름 아래 우리가 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축구를 보니까 이름이 쥐저스예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는 예수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수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쥐저스인데. 근데 저는 그 사람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도 모르고 이렇게 호감이 가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막 털도 많이 나고.
네.
근데 단지 이름이 예수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제가 얼마나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잖아요.
네.
하늘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응원할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살피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수요일 서지는 야곱과 에서였고요. 목요일 서지는 요셉과 그의 형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아, 요셉은 희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희생시켜서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네.
요셉의 희생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가뭄에 굶어 죽을 수 있었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 도우셨겠지만은
네.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고 또 요셉이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네.
하나님의 섭리요 또 역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미 7개의 족속들이 이미 살고 번성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일곱 족속들은 다른 족속이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 것을 매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다른 민족이나 그 작은 족속들이 커질 기미가 보이면은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해 버렸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죠. 이제 반역한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민족으로 일으키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희생자를 선택하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요. 그 요셉이 마치 이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장면들이 이 요셉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혹 오해하신 분 계실까 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요셉을 희생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네.
요셉의 삶이
네.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나타낸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셉은 사실 이제 자신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아, 당연히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오늘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요셉은 그러한 품성과
네.
고귀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 보면 흡사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요셉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표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말이죠.
네,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형제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고.
네, 그리고
팔려가고.
네, 은 요셉은 20냥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30냥에.
30냥에 물가가 좀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팔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고.
유다 형이었잖아요.
네.
예수님을 팔 때도 유다가 예수님을
이름은 또 같아요.
팔았고요.
그런데 그 둘의 삶의 결과는 완전 달랐죠.
그렇죠. 네. 네, 다르죠. 근데 이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서 모든 고초를 겪고 이제 왕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 없이 팔리셔서 모든 고초를 겪고 또 왕의 지위를 얻게 되셨죠.
요셉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용서 같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네.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형들에게 저 같으면 그냥 저기 최소한 정말 막 좋은 마음으로 선하게 다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예, 머리통 한 대는 주워받고 싶을 것 같아요. 똑바로 하지.
그렇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네.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참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거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형들에게 돌리지 않는
맞아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딱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성경에서 흠이 기록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사실은 이제 한 명인데요.
위로운 사람.
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삶과 정말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은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은 바로 요셉의 희생으로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가나안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혹 그들이 더 커져서 민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면 그곳에 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온 사람들은 약 60명 정도였는데요.
한 70명 정도.
네, 60, 70명이었는데 네. 400년 만에 애굽을 떠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그들은 애굽의 보호 아래 거대한 민족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네요.
그렇죠. 바로 요셉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반역한 인류를 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국가로 만드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놀라운 이야기의 서막이 바로 요셉의 꿈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반역과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이 죄악의 역사, 반역과 이런 모든 역사들을 종결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맞아들이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 죄악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고초와 수모를 이렇게 우리에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요셉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아마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분을 뵙고 만나게 된 것을 아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그날에 우리 모두 하늘에서 예수님을 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원한 세월을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속히 이르러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의 남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위기가 없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위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노아 때도 겨우 8명.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 가족 자녀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이삭이 또 둘. 그런데 또 둘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또 요셉을 미워하고 이러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네요.
아멘.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 때부터 요셉 때까지 나타난 이 반역과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들을 모두의 삶은 오늘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이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반역과 구원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밝히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흘러흘러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르러 왔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교과 제목처럼 반역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전하셔서 복음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뒤덮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청취하시는 여러분이심을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손길 치료하네. gate, I cried holy. The angels all met me there. They carried me from mansion to I bowed on my knees.